오늘은 역사고전 강의 35강 두 번째 시간인데 부르주아 19세기 부르주아 계급의 계급적 자부심과 그 상황에서 등장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35강을 마치겠습니다. 35강까지 얘기를 하면 공산당 선언 본문에서 본문에 관한 얘기는 끝나는 셈이죠. 공산당 선언이 본문이 공산당 선언 본문이 이를테면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과 이 드라마의 구조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과 전성기를 다루고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자기 자신을 멸망시킬 하나의 계급을 형성시켜내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극이잖아요. 자신이 피하고자 했던 결말을 원하지 않는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오히려 그 원하지 않았던 결말을 불러오는 그게 비극이죠. 그게 한 번 더 되면 이제 희극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장난인 것 같고 그냥 안 좋은 일이 비극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꼭 좀 안다는 놈들은 그렇게 까탈스럽게 규정하느냐. 글쎄요. 네. 지난번에 399페이지 아래 문단부터 이제 읽겠다고 했습니다. 19세기의 부르주아는 계급적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부르주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잘 알고 있어야 되냐. 19세기 부르주아의 이 심성구조라든가 그들의 사유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이 21세기지 않습니까? 2021년, 22년인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뭔가 의식의 지체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19세기의 부르주아가 설계했던 또는 청사진을 그렸던 사회체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데 어떤 점에서 그 현대사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직접적인 기원이 바로 이 19세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생겨난 갈등들을 잘 봐야 됩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 책이 굉장히 그 간명한 팜플렛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문장들 하나하나를 함축을 잘 살펴보면서 확장된 공부로 나아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삼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9세기 부르주아는 계급적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의 기본적인 원천은 뭐냐?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한 것, 요거죠. 신성한 후광의 하나였던 신분질서를 찢어버렸고 능력 있는 개인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거 오늘날에 많이 하잖아요. 아, 무능한 놈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19세기부터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사실은 부르주아 계급도 사회가 제공하는 무형의 어떤 그런 리소스들,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유능한 어떤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등장하게 된 파생물들이 뭐냐. 다윈주의에 열광하여 우승열패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예, 우월한 자가 승리하고 열등한 자는 패배한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진화론으로 변형되었죠. 진화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뿐이지 이건 다윈의 본래 논지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는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19세기 부르주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가 형성됩니다. 토마스 홉스나 존 노크 이런 사람들도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하고 19세기 부르주아의 자유주의는 굉장히 다르죠. 19세기 부르주아의 자유주의는 정말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체가 형성된 다음에 나온 그런 자유주의인데 그것의 기원이 토마스 홉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있다라는 논변도 있었어요. 네, 이를테면 포제시브 인디비주얼리즘, 소유적 개인주의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글쎄 그 논변을 담은 책을 제가 저기 30년 전에 저기 어떤 교수님하고 공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하자고 해서 했죠. 제가 교수한테 하자고 했겠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뭔가 지성사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았어. 정치사상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19세기 부르주아의 정치적 토대는 자유주의였다라는 이 19세기 부르주아 자유주의하고 17세기의 자유주의, 우리가 리버럴이라고 하는 리버럴리즘이라고 부르는 그것과는 기본적으로 등장한 상황 맥락이 아주 다르고 그들이 생각한 17세기가 생각한 개인과 19세기의 부르주아가 생각한 개인은 정말 정말로 다른 종류의 인간이죠. 그런데 문제는 19세기 부르주아 개인주의 부르주아의 정치적 토대였던 이 자유주의 이게 지금 21세기에까지도 아니 21세기까지도 옳은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유주의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자유주의는 이제 더 이상 용인되지 않죠. 용인되지 않는데 글쎄요. 로크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로키안 스테이트, 할 수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 미 합중국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신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적 국가로서 국가 안에 실현되고 있고 또 그 나라가 전 지구적인 패권을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옳은 것인양 받아들여지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허용한다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시민적 자유주의인데 한국 같은 나라에는 이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의 심성구조에 이게 잘 맞질 않아요. 이걸 정말 있는 그대로 신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글쎄요. 요즘에 그 이대남이라고 부르는 20대 남자 그중에서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기업들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자유기업원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예전에 정경련에서 산하단체로. 그런 걸 하는데 사실은 지들도 이걸 믿지는 않아요. 그냥 이데올로기로 앞에 떠드는 것이지. 이것이 사회적으로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관철될 때에 자기들의 그 이익과 부패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뭐 굳이 막 그 검사 사위를 드리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패한 사법 권력과의 그런 연동과 그 끈끈한 혈맥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능력 가지고 하면 되는데 기업 활동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러겠어요? 그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뭐 상장하는 과정에서 온갖 주가 조작을 벌이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건 능력이 아니잖아요. 무능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능을 상쇄하고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니까. 예를 들면 유한락스 만드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가 아닐 거예요. 유한회사일 거예요. 상장하지 않았죠.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이 19세기적 건전한 자유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부르주아는 가난한 자들이 착취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용납하고 프롤레타리아가 대중정치를 시도하면 부르주아는 가차없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압했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파리 코뮌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유권과 지배권, 이게 정치적인 지배력이죠. 그걸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소유권은 지상 최고의 원칙이므로 누군가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려고 하면 곧바로 응징했다. 그리고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게 400페이지의 그 19세기 부르주아의 정치적 토대는 자유주의였습니다. 하고 그것에 이어지는 이 문단. 이 두 문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세기 자유주의에 관한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정리해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에서 자유기업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무한히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가장 훌륭한 사회다. 개인의 능력이 무한히 존중되는 사회가 가장 훌륭한 사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자. 정말 너라고 하는 그 개인이 온전히 하나에서 열까지 너 개인의 힘으로 그것이 되었느냐. 모든 사회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가족적인 상황을 다 분리해가지고 실험적으로 조작됐다고 그랬죠. 그런 공간에다 놓고 경쟁을 했을 때 너 그 말을 주장하는 너의 그것이 입증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죠. 제가 뭐 극단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 자체가 개인이 사회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맥락을 이론적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논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변은 틀렸다는 거죠.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결론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400페이지에 제가 그 적어놓은 얘기 두 개의 문단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19세기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현재 21세기에 이걸 떠드는 자들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의식이 지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이것은 더 이상 참으로서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 말 자체를 저는 별로 그 좋아하지 않는데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그렇게 저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시혜성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시혜성이 가득 차 있는 말인 것 같아서 그렇게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용어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것을 개발할 만한 능력은 없고 복지국가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 좀 전 국민의 삶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유를 극대화하면서도 그 자유가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소극적인데 그 자유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가. 이게 지금 현재 21세기에서 대다수의 국가 패러다임이 그쪽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가가 간섭하고 뭐 이런 것은 극도로 제약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19세기적인 자유주의죠.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예 건강보험 이런 것들도 아예 없애야죠. 국민연금 없애야 되고. 정말 말 그대로 각자도생 해보면 가장 먼저 소멸되어버리고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가 소멸되는 직접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 집단이 어딥니까?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중시해야 된다.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이대남들이에요. 그 주장이 사실은 자기 발밑을 자기 무덤을 파는 주장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라고 말해봤자 꼰대가 시끄럽게구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그냥 뭐 세상은 좀 겪어봐야 아는 것도 있으니까, 네, 겪어봐야 아는 것도 있으니까 저의 제가 겪어온 어떤 그런 것은 그런 것이 결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모르겠습니다. 뭘 겪고 도대체 뭘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길래 저런 헛소리를 하는가? 그런 것처럼 도대체 뭘 겪고 어떤 인생을 겪어서 저렇게 오만하게 개인의 자유가 전부라고 말하는가? 우리 인생에서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찮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예, 흔히 하는 말로 운때가 안 맞으면 또는 사회 여건이 안 받쳐주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게 이게 인생인데 얼마나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이미 한탕 해먹은 사람들 정말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패와 부정의 그 검은 커넥션을 지키기 위해서 떠드는 말에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하는 것. 그거 정말, 그게 사실은 이 19세기에 엄청난 착취와 비인간적 행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19세기 부르주아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200년 전 얘기죠. 그렇게 낡은 얘기를 마치 신선한 것인 양 얘기하는 것. 최첨단의 국가이론, 그것은 뭐냐. 보편적 돌봄을 행하는 국가예요. 보편적 돌봄을 행하는 국가. 그렇게까지 사회과학적인 어떤 계획이랄까요? 그런 아이디어까지 덧붙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더 얘기를 하면 잘난 척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 마르크스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가 등장함으로써 부르주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프롤레타리아 희극은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 선언 1장의 후반부는 프롤레타리아의 등장,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등장,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등장을 다루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등장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은 가장 먼저 거론하는 게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 이것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성격이 변한다.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 마르크스가 앞날을 잘 예언했다기보다는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이, 경제체제가 운용되면서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은 정말 오늘날에도 심각하게 진행됐죠. 마르크스가 생각한 분업이라고 하는 건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분업 이런 정도였겠지만 오늘날의 이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계급이 등장했죠. 이런 것들이 분업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뭐 일을 나눠서 한다. 건물 하나를 짓는데 콘크리트 타설하는 사람, 목수 이런 걸 나눠서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배달 노동자라 해도 예, 직접 고용이 있고 간접 고용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분업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노동자 형태도 등장했죠. 어떤 종류의 그게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그 기업 형태에서 일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도 이제 분업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분업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하나의 공장 안에서 제조 공정을 나누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업이라고 하는 말은. 얘가 요즘에 저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배달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그 일하는 것들을 다룬 루포라든가 이런 기사들을 정말 유심히, 열심히 읽어보는데, 분업이라고 하는 거. 이게 기계장치 확산과 분업이 등장하면서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급으로 조직되고 정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주 뭐 정말 노동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죠. 노동자 계급의 정당. 노동자 계급의 정당. 그런데 노동자 자신들의 경쟁 때문에 파괴된다. 이런 것들도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성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를 노동자의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극우적인 선동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짓 환상으로 또 세대로 갈라치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악질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세대론이라고 하는 거.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좀 뭐 업태로 치면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이게 기약 없는 노동자잖아요. 계약하지 않은 기약 없는 그때 단기적으로 계약해서 계약서 써서 해본 게 언제냐. 아유 정말 도서관에 강의하러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계약이 없잖아요. 그냥 와서 해주세요. 가면 뭐 그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서 선생님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정규직 사서가 있고 비정규직 계약직 사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서 뭐 일하는 건 똑같아도 가만히 보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저도 뭐 저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이제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니까 서울시 교육청이니까 거기는 뭐 강사 뭐 카드 이런 걸 작성하면 이제 아마 계약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범죄조회 경찰서에서 하는 거 그거 사인하고 그러면 그런데 그거 아닌 곳은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막말로 제가 안 가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 이 여러 종류의 사람을 고용하고 그 저의 강의를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서비스를 말하자면 제공하는 거니까 그것도 용역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다 이제 원천징수에서 강사료도 그 세금 내고 오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제가 이 세대가 이 세대에서 노동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 어디 가서 알바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하고 세대가 나뉩니까? 노동자들은 노동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세대가 개입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공산당선의 일장에 보면은 플로레타리아, 예, 플로레타리아는 예,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있는 그대로 뼈대를 추려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플로레타리아 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여기 보면 405페이지에 공산당선언이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거론한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은 기술, 자연과 인간의 관계, 현실의 생산과정, 일상의 생산과 재생산, 그리고 사회적 관계, 정신적 개념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여섯 개를 거론했죠. 기술,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 현실의 생산과정, 그리고 일상의 생산과 재생산,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신적 개념. 요게 여섯 가지인데, 요 여섯 가지는 지금 이 역사고정 강의에서 뭐 상세하게 다룰 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내고자 할 때는 이 여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석 항목이 됩니다. 이거는 이 여섯 가지는 마르크스가 쓴 자본. 거기에서 그 주로 가지고 분석을 해요. 자본에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보완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죠. 일단 기술이 있어. 기술이 발전해. 그러면 기계재 생산을 하면서 인간은 자연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과 인간의 그 관계가 변화했죠. 그리고 기계재 생산을 통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사회 전반을 지배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지금 현실에서의 생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의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게 꼭 반드시 어떤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도입되면서 인간을 배제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인간이 쓸모없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떤 식으로 재생산되고 또 어떤 식으로 재생산되는가.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인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됐다. 즉 인간이 필요 없게 되었다. 거기에 일상의 생산과 재생산 그랬는데 그 재생산이라고 하는 건 인간 재생산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되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필요 없네. 내가 뭐 굳이 인간을 재생산할 필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아이 낳는 사람에게 뭐 지원금 준다.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는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인간이 존중받고 인간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 경제 체제를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마르크스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마르크스도 계몽주의자니까 아 이렇게 이제 생산이 발전하고 막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면 그때 인간은 기계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놓고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안 돼버렸네요. 네. 자, 그런 것들 다음에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주도권을 잡기 이전의 세상을 구체제라고 부르면서 귀족과의 관계를 단절했고 그게 사회적 관계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종류를 새로 만들었죠. 그 범주를, 그 구획을 새로 만들었죠. 누구를 인간 이하 취급할 것이고 누구를 인간으로 취급할 것인가. 거기서 바로 냉혹한 현금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돼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물신숭배가 사람들에게 파고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신적 개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비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결과론적 설명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의 세계관에 찬동하는 한에서만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체제의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부정하는 순간 체제 밖으로 곧바로 떨려나가게 된다.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럼 민주라고 하는 말은 민주정과 민주주의 둘 다를 가리킬 수 있는데 아주 좁은 의미로 의사결정 과정을 가리키는 민주정만 의미한다고 할 때 사실 대한민국의 목표는 공화국이죠. 공화주의인데 공화주의라고 하는 말은 1번 뜻이 뭐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국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주 뻔한 얘기죠.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국가. 그럼 로마 공화정 그러잖아요. 그러면 로마 공화정에 이제 SPQR 그러니까 이제 세나투스 폴리네쿠스 로마누스 그러잖아요. 네스쿠. 그러면 로마의 원로원과 인민. 그렇죠? 원로원과 로마 인민이 아니라 로마의 원로원과 인민이에요. 그러나 로마 공화국을 자세히 보면 로마 공화정 그러니까 공화주의잖아요. 자세히 보면 결국 원로원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공화라고 하는 게 공동의 이익 공화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국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공동 안에 누구를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 안에 누구를 집어넣을 것인가. 누구를 집어넣을 것인가? 전 인민을 집어넣을 것인가? 전 인민의 공화국. 그러면 인민공화국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그건데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걔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울 뿐인 거죠. 우리는 민주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이 이념입니다. 그런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허황돼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데모크라티즘, 즉 민주주의, 민주정과는 구별되는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앞장서서 내 앞세우고 그것을 현실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때 전 인민의 공화국 이것도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것이 이 분류가 조금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빨갱이 아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그 얘기를 약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에 있는 이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